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3장. 누구든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고귀한 임무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이다.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고 또 남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모든 면에서 자녀들이 존경하며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감독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악마가 받은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덫에 걸려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여야 한다. 집사가 될 사람은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집사로서 일하게 하여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신중하고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로서 잘 봉사한 사람들은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도 예수를 믿는 그들의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내가 그대에게 곧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것은 혹시 내가 늦어지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안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심오한 진리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이 그분의 본성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뵈었다. 그분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세상의 소망이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 섬기는 내 마음.
신명기 제17장.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자라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려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의 다른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신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and told thy love to me. But I long to rise in the arms of faith and be closer drawn to thee.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틀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상반절에 하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율법 속의 제사장들에게 완전을 주문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하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첫 단락의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체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부담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44절에서 45절 상반절이죠. 주님은 조금도 양보치 않으시고 너희도 온전하라고 못 박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모두는 다시 확실히 아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과연 완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너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 8절이나 또 15절, 22장 16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불완전 투성이요,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미 선언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미 가련한 인간 군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자의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거나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바른 평가입니다. 욥기서에서도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온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고 억지를 쓰고 계시단 말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 당신은 온전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거나 거룩하라는 말씀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라고 믿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도 한 번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5절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여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몇 프로나 완전할 수 있는가? 아니, 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100%일 때만 쓰여야 옳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온전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표현은 타미임,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진실, 금없는, 완전한, 성실, 건전한, 점없는, 순결한, 또 올바른, 올바르게 그런 뜻이고 신약성경에서는 텔레이오스, 완전한, 노동, 성장,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적용에 있어서 온전함을 말합니다. 이 낱말은 결과, 나중,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텔레이오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 결과요 100% 완전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명령은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느냐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는 신앙이 몇 프로나 지배합니까? 30%? 50%? 70%?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만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20%도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100%를 주님께서 지배하실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건강, 가정, 직장, 학교, 오락, 휴식, 인간관계, 장래의 계획,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은 100%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삶을 100% 지배받을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육에 있어서도 주님은 언제나 모범이셨습니다. 예수도는 100%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도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자신이 완전해집니다. 앞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완전히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에서는 순종하면서도 교육에서는 세상의 다른 불신자들을 두려워해서 완전히 순종 못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온전하면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 맡기기에 불안한 것이나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완전을 이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작은 부분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은 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나 큰 것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것은 작은 거니까 라거나 다음부터 라고 미루게 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무시해버리기 쉬운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적으로 잡혀져 가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4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인격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점점 더 절실히 느끼게 되므로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 풍요에 관계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1장 4절 하반절은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개역개정판 번역을 다시 한번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악인이 잘될 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고 속상하기도 한 일입니다만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개역개정판 각주에 보면 형통이 히브리어 등불을 번역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등불이 성공을 상징한다고 보고 의역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았더니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하군요.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 앞에서 학자들은 각 자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열심 덕분에 구약성경 본문 대부분이 복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부터 배워온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잘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구약성경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겸손함을 배우는 통로가 되도록 불확실한 영역을 남겨두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 모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읽으면 좋습니다. 잠언 21장 4절 하반절의 경우 형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경작을 뜻할 수도 있고 등불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경작하는 것은 죄일 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반절과 뜻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섣불리 말하면 곤란합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처럼 성경 본문에 담긴 문자 그대로의 의미마저 파악이 쉽지 않을 때는 세계 성서공예연합회에서 발행한 핸드북 시리즈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핸드북 시리즈 잠언편에서는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등불로 볼 경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등불은 삶의 길을 안내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오직 죄를 등불로 삼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경작과 등불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던 두 단어가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을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게 되죠. 성경 본문에서 두 가지 후보가 이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처럼 말씀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 경작하는 것들이 죄만 잔뜩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잠언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네, 일상생활에서 경영이라고 하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경영을 계획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면서 풍부함에 이릅니다. 조급한 사람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계획 단계부터 실패를 예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 준비 단계가 소홀할 위험이 높겠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부지런하되 조급하지 않은 꾸준하고 침착한 사람이 됩시다. 21장 6절은 5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조급하게 돈을 벌려는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이 악한 수단에 굴복하게 되면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을 부당하게 가로채기도 합니다. 온갖 좋은 말로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은 상대방은 물론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상처를 남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리저리 떠돌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돈, 다 쓰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돈을 위해 고귀한 영혼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 주고받는 말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눈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복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언 21장 7절과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강포는 우악스럽고 사나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한다고 말씀할까요?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통치자나 지도자의 경우 폭력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반격을 받고 폭력으로 멸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네,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듯이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달리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통해 실현됩니다. 악인은 타인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요 복인데 말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진다고 했습니다. 앞서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죄를 크게 범한 자 역시 그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했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양심마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깨끗한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끗하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윤리적인 의로움과 아울러 신앙적인 면에서의 의로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의로움이 함께하는 가운데 곧게 뻗은 인생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